제가 독감하고 후두염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대신 예배 사회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신 후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권능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공갈과 협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매일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원해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갖지 못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믿는 자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충만했던 코이노니아 정신, 나눔의 정신을 스케치한 누가는 이제 이 나누는 삶의 구체적인 예를, 좋은 예와 나쁜 예를 하나씩 들어줍니다. 좋은 예는 바나바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그는 지중해 구브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난 레위인인데 자신에게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기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도들이 붙여준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진실로 남을 격려하는 자, encourage 하는 자였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영적으로 연약한 마가를 바울의 반대에도 불구해서 계속 격려해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자신의 물질을 헌신적으로 드림으로써 그들을 격려한 겁니다. 말 그대로 바나바답게 산 겁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나누는 삶의 좋은 본보기로 바나바의 예를 한 절로 간결하게 묘사했는데, 이제는 본이 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예를 11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 대부분 크리스천들에게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5장 1절 2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누가는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NIV 성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모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아내의 묵인하에 판값의 일부를 자신이 기입하고 일부는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더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나바는 땅 판값 전부를 제자들, 사도들에게 가져왔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의 일부는 본인들이 기입하고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개역성경과 개정성경을 보면은 감추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자신이 킵함에라고 번역합니다. 원어 표현의 문자적인 의미는 좀 과격합니다. 좀도덕질함에, 좀도둑질함에.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착복함에라고 번역합니다.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취함에.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훔침에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 괜찮은 의역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요지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아간이 여호와께 드려진 물건을 자신을 위해서 취했다고 하는데, 그때 취했다, 감췄다라고 번역한 표현, 정확하게 오늘 자신이 킵했다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누가가 신약에 용례가 없는 이 표현을, 다른 데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용례가 없는 이 표현을 여기서, 그리고 3절에서도 사용한 것을 보면 아간의 사건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찾아갖고 쓴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그것이 땅값 전부인 양 드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아나니아가 훔쳤다고 하고 감췄다고 하고 착복했다고 하겠습니까? 3절을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로 아나니아의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보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데 그러지 못하고 사단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께 거짓말을 했느냐? 네가 땅값의 일부만을 드린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아시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4절을 보면 땅이 팔리지 않은 채 있었을 때에도 그것이 네 것이 아니었냐? 그것이 팔린 후에도 네가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생각을 네가 품었느냐? 아기를 잉태했듯이 임신했듯이 그 생각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서는 네가 성령님을 속였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 곧 쓰러져 죽었더라. 원어 표현은 쓰러져 마지막 숨을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사태의 긴박성과 심각성 때문에 즉결 심판하신 겁니다. 그러자 큰 두려움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였더라. NRSV 성경과 NIV 성경은 큰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더라 라고 번역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혼비백산을 했을 것이고 제 두 다리가 덜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는 앞에서 제가 볼 때 꽤 경건한 사람이 내가 내지 못하는 거액의 돈을 헌금한 사람이 땅값 중에 일부를 내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은밀히 행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 이것들도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도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살았던 적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로를 판단하셨듯이 나를 판단하셨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 6절을 보면 그러자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의 시신을 싸서 들고 나가서 장사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신속하게 장사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죽은 사람의 시체는 신속히 소리 없이 묻혀야 하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 나라를 반역한 사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 유대법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등등은 일체 예식이 없이 누구도 애도하는 것 없이 속히 땅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런 자의 몸은 땅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3시간쯤 지나합니다. 그 당시 예배 시간이 2, 3시간 걸렸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땅을 팔고 땅값에 얼마를 헌금할지 결정하는 최종 권위자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의 결정을 따른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하라. 네가 땅을 이 값에 팔았느냐? 그러자 삽비라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그 값을 그 값에 팔았나이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아나니아는 삽비라의 묵인 하에 땅값의 일부만을 드린 것을 압니다. 삽비라의 말이 떨어지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원어의 구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 도대체 어찌미뇨? 너는 왜 함께 꾀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이게 아니라 모든 영어의 구문을 보면은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 것,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이게 어찌 가능하냐? 부부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어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속였느냐 하는 겁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너도 메어 나가리라. 그러자 즉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일단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말이 혐오스럽게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읽든지 자동적으로 분석적으로 읽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문장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는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파악합니다. 누가 아, 나 덥다, 창문을 쳐다보면서 덥다 그러면은 그저 덥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문 열으라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적인 의미, 이게 도대체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 다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다음에는 문단의 대의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는 문단 전체의 의미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글을 여기다 써놓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글을 읽고 남의 말을 들을 때 머리가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그렇게 분석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따라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으로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들어도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요인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 안에서 철성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완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과 논리가 하나님이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것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취사선택하고 듣기를 거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Look, look, look 하지만 see 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듣지만 듣지 못합니다. Listen, listen, listen 하지만 hear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한 교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교만해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확실하고 강렬한 메시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컨 원치 않건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 뇌리에 새겨집니다. 저는 오늘 누가가 전하기 원하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그것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누가는 왜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이야기와 삽비라 이야기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아나니아 이야기의 결론과 삽비라 이야기의 결론은 정확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죽은지라 큰 두려움이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으니라. 10절 11절을 보시면 곧 삽비라가 쓰러져 죽은지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 모두를 사로잡으니라. 오늘 우리가 딴 거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설교 제목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삽비라가 쓰러져 죽은지라 큰 두려움이 온 교회를 사로잡으니라. 이 말씀을 뇌리에 새기시면서 또한 이 그림도 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헌금 시간인데 엄청난 거액의 돈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더라. 이거 뇌리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큰 두려움에 둘러싸였더라. 누가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에 약동하는 삶을 기록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진정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같은 제자의 모습도 기록했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제자의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신속한 즉결 심판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 위선적으로 사는 것을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증오하시는가, 즉결 심판으로 죽이실 정도로 증오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 이거 가장 증오하신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특별한 문맥을 잘 압니다. 지금은 신약 하나님 나라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11절을 보면 교회라는 표현이,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압니다. 그저 거짓말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의 영적인 의미를 압니다. 그들의 거짓말 뒤에는 사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사단에게서 오고, 마음의 일부라도 사단에게 발판을 내어주면은 곧 마음 전체가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물론 다른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삶 교제가 원천적으로 봉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전부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옆에 사람과 성경적인 교제를 할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교제하는 것은 100% 인간적인 영이 충만해서, 사단의 영이 충만해서 하는 교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진리의 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아름다운 나눔의 삶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꾸짖으신 종교 지도자들, 달리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위선된 삶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우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변한 게 없고 인간도 변한 게 없고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암세포는 기미만 보여도 잘라내야 하듯이 거짓과 위선은 싹수부터 잘라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주지 봐주지 하다가는 교회가 인간의 판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 103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중증에 따라서 처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103편 말씀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죄를 지었다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직결 심판에 넘기시면은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전혀 예외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의 뜻대로 하면은 우리도 즉결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부족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까지 하시느냐? 주님 말씀대로 70번씩 7번씩 77이 49, 490번 완벽하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체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다. 일체 용납되지 않고 일체 위선적인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날에 되면은 이거 다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얼른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본론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내하심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녀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에 넘기셨는가? 전도서 3장 기자의 말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구원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막 출범했을 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힘차게 출발했을 때입니다. 그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멸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즉시 전면 공격에 나섰을 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구역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을 저희들 일부 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전까지 하나를 보았고 어제까지 두 번째까지 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공작을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공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외부에서 힘으로 이거를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교회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갈치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그러한 공갈 협박에 굶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 모든 것을 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서 성전에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않자 두 번째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내적으로부터 분열시키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거짓의 영을 불어넣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이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연약한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단의 계략을 꿰뚫어 보았기에 가차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처분에 넘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처음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리고 첫 성으로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어 있는 것을 슬그머니 신할의 외투 한 벌 좋은 거 훔치고 은과 금을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모든 사람 앞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찾아내서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악의 암이 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신약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이 결정적인 교회 출발의 첫 시점에서 이때 필요한 과격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문맥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속성,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영과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께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이 저희들의 네이티브 랭귀지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모국어가 거짓말이라고. 입만 벌렸다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퇴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를 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거짓을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이 궁극적인 운명을 맞을 것이라 하는 것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평생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껏 큰 헌금을 바치고 나고 나서 즉사당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도 물론 받아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거짓말,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왜 거짓말을 했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바나바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가 바나바 신세를 행세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채 하려고 하면은 그 위선이 드러나게 돼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면은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하다. 근데 한 1년 잘 섬기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아우나 완전히 번아웃 돼 갖고 못하겠다고 나 쉬겠다고. 그 얘기는 아주 한마디로 옮기면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섬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 이를 악물고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반드시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죽겠다고 하고 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죽도록 섬기는 사람은 그저 몸이 좀 피곤할 뿐이지 번아웃 됐다 하는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보다 더 많은 사람인 양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는가? 베드로가 5장 4절에서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으로 할 수가 없었더냐? 누가 너더러 땅 팔아서 내라 그랬냐? 누가 네가 땅 판 값에 전부를 내라 그랬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 돌리지 않습니다. 누가 십일조를 하는지 월정 헌금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리고 뭐든지 인위적으로 사람을 꼬여서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것은 며칠 가지를 못하고 늘 입에 쓴 맛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켜 놓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은 돈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만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위선의 문제의 근원은 내 믿음대로 살지 않고 남의 믿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만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예배도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도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남을 보시면서 프레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별로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월 수입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거 할 수 없다. 내가 정한 월정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나 그것도 할 수 없다. 주일날 주일 헌금만 드립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안 낸다고 못 낸다고 하나님 교회에 잘못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고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교회에서 한 가지만 봉사합니다. 나는 아직 우리 집을 개방하지 못하겠다. 구역예배 우리 집에서 못 드리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들 보면서 프레셔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돌아가면서 애찬하는 거 참석하지 못하겠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위선적인 성도로 만들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한 얘기에 꼬임을 받지를 말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의 근원은 자신에게 땅을 판 값 전체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데 바나바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본인들도 그러한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사람에게 위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니스트하지 못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의도는 그랬는데 막상 삶의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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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을 팔고 보니까 내 빚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반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분의 1, 10분의 1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베드로도 그런 위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은 교만한데 있습니다. 내가 그 존재가 못 되는데 내가 그 존재가 되는 양 하고 사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런 삶 산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정직하게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부풀린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분들은 뻥튀기가 보통 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제가 처음 와서 충격받은 겁니다. 전혀 잘생기지 않은 여자분을 보면서도 You are beautiful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You are wonderful, gorgeous, fantastic 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오래 살다 보면 거짓말이 입에 베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resume, 이력서를 보면 전부 처음서부터 끝까지 뻥튀기입니다. 전부 뻥튀기. 왜냐하면 뻥튀기를 안 하면은 자신이 아무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게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 버리기 때문에. 너 불란서어 말 할 줄 아느냐? 몇 마디 합니다. 그러면 I can speak in French 해야 되는데 I can speak French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불어를 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 했으면 이렇게 부풀려갖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습관이 이게 몸에 배갖고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은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의례 가감해서 듣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체에 남을 쓸데없이 띄우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깎아내리는 얘기도 해도 안 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기면 기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삽비라가 즉시 쓰러져 죽었다. 거짓말, 위선, 이것을 남편과는 달리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즉시 죽었다. 그러면 어이쿠, 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계속 고범죄를 지으면은 나도 죽겠구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큰 두려움이 교회를 사로잡으니라. 많은 분들에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도 두려움이 사로잡지를 않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서 누가 죽어 넘어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지만은 그러나 사단 마귀는 또다시 기회를 노리면서 틈이 날 때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단이 완전히 overthrow 되는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 될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를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늑대들 가운데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냄과 같도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갈기 찢기고 잡혀 먹히는 삶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사단 마귀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그것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진리를 외치고 별 것을 다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이를 악물고 싸우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삶 사는 거 이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단의 전략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외부에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내부에서 각종 위선된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은 우리가 다음 구역 예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사도들로 하여금 사도들 본연의 임무를 못하게 해서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사도들 본연의 임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인데 그거 못하고 과부들에게 공개하는 것, 이 일에 전념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 번째 전략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갖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은 잘 공부하지 않고 찬양은 잘하지 않고 육신만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예배는 안 하는 겁니다. 세상 YMCA와 같은 단체로 만들어버리면은 교회 사람이 아무리 꾸역꾸역 모여도 사단 마귀는 박수를 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공존하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의 전쟁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육신만 보고 피상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대처해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 말씀 우리 평생 뇌리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절대 교만해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음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량만큼만 열심히 역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쟁은 평생 지속된다는 것 기억하고, 전쟁은 두려운 사람만이 전쟁을 하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전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